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귀한 원리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년이 지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499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대개 저희 교회에서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루터가 남긴 95개조 반박문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개신교 주요 교리인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아 세례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과 동시에 오늘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도 유아들이 무려 8명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 봄에 7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 그 기록을 경신해서 8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사실을 평소에 강조해왔던 저로서는 너무나 기쁜 날이고 저는 하루속히 이 기록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기록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재세례파 혹은 재침례 교도들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는 곳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진술하는 예도 없다는 이유로 무엇보다 유아들은 이성이 발달하지 않았고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혁교회, 즉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례의 근거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언약신학을 이해하고 그 언약신학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또 유아 세례를 베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이죠. 아무리 한쪽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해도 다른 쪽에서 나는 그 언약에 그 약속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언약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유아 세례 원리가 언약이라 그랬는데 도대체 언약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능력도 없는 영아들이 어떻게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유아들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으로서 이 일방적 언약의 특징은 우리가 언약을 받아들였는가에 초점을 두기보다 언약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였는가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언약에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여졌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7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서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후손들, 아직은 지금 모압 형제 있잖아요. 신명기는 모압 형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언급하면서 장차 그들이 태어나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이들이지만 내가 그들과도, 즉 그들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현재 이루어진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은 한 묶음으로 말할 수 없어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후손은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 살아있었던 생존했던 사람들만 언약의 후손이 아니고 그들의 몸에서 태어날 자들까지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한 적이 있죠. 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본래 원리에 의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멜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갈라서야 되느냐? 그러지 않다고 말했죠. 믿는 아내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걸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남편에 의해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녀에게도 그런 원리가 성립된다 그랬죠. 그래서 믿는 부모에서 자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거룩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실제적 거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언약적 거룩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다. 적어도 믿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과는 다른 범주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켜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자녀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근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나타난 권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시에 제넵 하이드베르크 문답을 공부했지요. 다섯 번째 계명을 공부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해놓고 이는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이 덧붙여졌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이웃사랑의 계명에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 제 다섯 번째 계명에 나타난 약속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신약교회 교인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약속을 거기다가 붙여놓았다는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자녀도 언약의 자녀 안에 들어와 있다.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논리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언약의 자손으로 간주할 수 있고 언약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는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가? 파란 개혁교회 세례 예식에 보면 그 이유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언약의 자손이랄지라도 예외 없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즉 그가 비록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으심을 보고 인치는 표시로, 즉 이 아이에게도, 우리는 보통 아이는 그야말로 도화지와 같다, 아이의 마음은 도화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도 작은 독사 새끼에 비유합니다. 그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물리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아직 지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이를 키워보시면 인간의 죄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치는 표시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아담 안에 참여해서 범죄한 아담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고 신약시대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뭐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리문답 시간에도 다 배웠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 정당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면 오늘 언약의 이야기를 꺼내느냐? 그것은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 역시 부모의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언약의 이야기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이해는 자녀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죠? 영원전에 작정하고 선택하고 예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계시의 순서를 따르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작정, 선택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속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순서로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딱 여시면 선택과 예정을 먼저 말하지 않고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나타나죠? 창세기 6장, 9장, 15장, 17장 등등의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론과 맺었던 언약, 출애굽기로 가면 시내산 언약 등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의 순서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자기 한 개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 역시도 선택이 언약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언약의 맥락하에서 선택을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뭐 이렇게 좀 머리 아픈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선택을 염두에 두고 언약을 이야기보다 언약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왜 제가 그렇게 말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의 방식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먼저 계획하고 실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을 먼저 말하지 않고 언약을 먼저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만 어떤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서, 아시겠죠? 그 내용을 어떤 순서로 우리가 이해되는가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할 때 뭐부터 이해하라는 거예요? 언약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선택 예정 작정을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선택 예정 작정을 염두에 두고 언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내가 선택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경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때 갖는 그런 생각이고,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작정 예정보다 하나님의 무엇을 이해해야 되죠? 언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보여야 될 합당한 이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만세는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했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삶이 수동적이 됩니다. 혹은 운명주의자처럼 살아요. 뭐 하나님이 다 예정해버렸네. 다 작정해버렸네.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할 것은 없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적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가운데 자기 머리에 들어있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삶의 변화는 바른 복음이 들어와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바른 복음의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순간에 당장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치 않은 분이시야. 내가 뭐 선을 행했지도 않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내가 뭔 잘못을 범했다고 나를 아예 그냥 다 제껴 놓으셨느냐 하는 이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언약 백성으로 보여야 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반응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과 회개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정, 선택, 작정을 말하면서 아주 나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영원전에 행하신 일은 구체적인 시간의 정화 안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영원전에 사는 존재가 아니죠. 시간의 흐름 안에 살아요. 그 시간의 흐름 안에 살면 시간의 흐름에 맞게 반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믿고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저 선택과 예정과 작정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제가 믿고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학생이 답안지를 보고 문제 풀겠다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그 다음에 맞춰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에 반응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 방식 안에서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고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들었는가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당사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지식이 점점 쌓여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까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이해 능력, 모든 것들을 감싸낼 수 있는 이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기 삶의 정황 안에서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서 예정과 선택을 백날 말해봐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택과 예정을 강조하면서도 예정이 언약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운명론주의자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될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요.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자, 근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갖지 않았던 제 아내가 아닌 어떤 다른 여자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주의 뜻이라면 저에게 싫어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 여자를 보면 끔찍스럽다라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주의 뜻이면 저 여자를 오늘 맞닥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제 키우잖아요. 그런데 유아세를 받긴 했지만 아직 나이가 1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교를 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입교를 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믿는 부모가 이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주의 교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섬게 되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아이를 섬겨서 결국은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삶의 행태, 우리 부모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아이가 사실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거야. 인식하고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결국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갓난아이 때 유아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아이가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화란의 수상을 지냈고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세운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정적 중생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생하게 될 것을 가정에서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가정적 중생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녀로 해서 다 거듭나고 다 중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약속에 담아두신 그 약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제 둘째가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개척한 한 전도사님이 축하한다고 카톡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냈어요. 빕스에서 2인용 식사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인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힘들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오면서 찬영이하고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찬영이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 사람 식사분만 내고 세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모바일 쿠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소유는 우리 둘째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갖고 있어도 배부르거나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빕스 가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라고 인치는 표시로 요아세를 베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축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만으로 무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모바일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갖지 않은 사람, 쓰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갖고 있는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이러면서 우리가 언약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이 자녀가 유아세를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사함과 영생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신앙적인 양육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예정과 작정, 선택을 말하면서 언젠가는 뭐 돌아오겠지,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은혜라고 하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책임과 의무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말하고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맺었죠. 근데 17장 1절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은 뭐라고 말하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에 대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완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라는 이 말은 가인 계통과 셋 계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셋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죠. 죽임을 당했죠. 아, 죄송합니다. 아벨, 제가 말을 잘못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씨가 바로 셋이죠. 그런데 셋 계통의 사람들, 즉 경건한 계통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에노스, 그 다음에 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공통된 요구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노아는 당대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완전했다 그래요. 아니, 완전했다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로 아무런 흠과 죄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적어도 아니죠. 왜냐하니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술 먹고 벌거벗고 잤잖아요. 그런 추태를 부렸거든요. 결국은 완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보이는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리켜 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40절에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가리켜 여호와 앞에서 행한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 15절에서도 야곱은 내 조상들이 그 앞에 행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조상들이 누구 앞에서 행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서 행했다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한 혈통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나타나는데 히스기야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완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완전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정말로 완전한 것을 가리킨다기보다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삶의 내용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근본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자세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무슨 율법주의적인 행위처럼 우리가 뭐 행해서 구원받느냐, 뭐 믿어서 구원받지, 이런 식의 생각은 율법 폐기론 이단이에요. 따라서 예전과 언약을 말하는 신자가 미온적이고 나태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삶이 미온적이고 나태하다는 말은 그분이 언약과 예전과 작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나태하게 느슨하게 살지 않습니다. 피 튀기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안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책임을 묻고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은 인격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돌한테 혹은 짐승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묻지 않아요. 왜? 그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말은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을 다 보세요.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은 거의 다 종이 주인에게 주인으로서 받은 무슨 포도원이든지 그죠? 이것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 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계산하고 그 소처를 바치도록 돼 있습니다. 타국으로 갔던 왕이나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돼요. 정산해야 됩니다. 내가 이때는 방탕하게 살았고 내가 이때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 책임 물음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를 가장 인격적 존재로 취급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인 신자는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히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는 유기된 사람의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야곱과 에서를 보시면 알지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지요? 비록 그도 죄인이어서 속이기도 하고 잘못도 하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추구했습니다. 에서는 어땠죠? 상당히 사나이다웠습니다. 남자다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차이죠. 선택과 예정과 작정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진정한 구원의 복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상대화시켜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좋은 데서 사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정말 부러움이 없어요. 뭐 포르쉐 타고 다니는 포르쉐가 아니고 뭐 폴쉬라고 원래 발음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거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은 약속에 대한 의무와 책임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도 믿고 회개하고 우리도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말하면 율법주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순종이 늘 율법주의입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은 율법주의적인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지요. 이것을 시편 118편과 시편 119편이 잘 보여주는데 시편 118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인데 시편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 119편은 어떤 시죠? 토라 시죠. 가장 많은 절로 되어 있는 요엘법은 정결하고 달고 그렇죠?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 메시아를 아니? 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 너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해. 그걸 110편, 118편과 110편, 119편이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믿음으로만, 지식적 순함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 올라타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을 2층으로 딱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것처럼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 순종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처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은혜로웠다. 오늘 찬상 너무 좋았지. 그 마음의 온기를 가지고 돌아가면 당장 막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한번 막 찬양 막 부르고 막 드럼 치고 주여 할렐루야 하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을 막 믿음으로 막 사라집니까? 착각이죠. 우리의 삶은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푸시하는 세상의 회유와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씨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실 때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초하고 있죠.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라 했던 존 오웬이 성화론을 이야기할 때 신작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초해 있다. 그 성령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초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보혜사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신자가 받아 누리는 신자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율법 순종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언약적 순종을 할 때 우리는 그 순종 자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해준다고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은혜 은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혜 은약 아니냐 은혜 아니냐 이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적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무조건적 은혜 혹은 무조건적 은약이라는 이 말은 언약 속에 아무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언약이 아니고 그 조건이 언약 당사자인 우리에 의해서 파기된다 할지라도 그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은혜예요. 아무 조건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 조건을 우리가 이룰 수 없어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서 그 조건이 충족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유한히 무한을 담을 수 없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과 함께 연합할 수 없지요. 따라서 사람 편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언약의 모든 조건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우리가 정말로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우리 편에서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언약의 중보자이긴 하지만 우리 대신 믿어주지 않고 우리 대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과 회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은혜의 열매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정의 거울이라 그랬죠.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인가 아닌가 하늘나라 올라가지고 우선 타고 와가지고 장부 뒤집어보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전폭적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이 분명한 이해와 확신 안에서 내가 진정한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는가를 보면 다른 데서 내가 예정됐는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안에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짧은 한 구절만 말씀했는데 언약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될 필요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설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이런 원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도 거짓된 안정감 속에 살아가는 무수한 신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잠언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많은 해를 누린다. 장수한다 그 말이죠. 자 반면에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뭐라 그랬어 여기?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의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까마귀에게 쪼이고 뭐가? 눈이. 그 다음에 독수리 새끼한테 먹힌다 그랬습니다. 제5계명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는 여호와께 주신 땅에서 영원토록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기복주의로 치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천국 가서 왕관 쓰고 대충대충 하면 개털모자 쓴다 하는 이 시대 거짓된 사기꾼들의 그 복음도 아니지만 그 유사복음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상과 상극 개념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런 보응의 원리는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작동 원리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셔서 우리와 지금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다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기복주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조건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상은 누구죠? 우리의 진정한 상금상은 하나님 그분이죠. 내가 너희 지킨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면서 보통 개혁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이야기만 하면서 복음주의 교회권에 있는 성도들보다 별로 열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율배반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상급이 되신다. 내가 다른 무슨 상이 필요하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오시고 내가 그분이 백성이 되는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 사실에 자극받아서 더 열심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맞죠? 물론 우리가 언약적 조건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족함과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선행을 온전히 여기셔서 마치 아들이 낳은 손자는 어떻게 해도 예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순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언약을 지키는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또 유아 세례 교인을 둔 부모님들,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는 성경과 다른 이론적 체계가 아닙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이 곧 교리입니다.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가르칩니까? 가르침은 입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행할 발을 가르치라는데 이거는 입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폐, 입이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입은 어떤 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일부 제세례파 사람들은 자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까지는 불신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성도들은 자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전까지는 신자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돼요? 신자로 간주하고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서구 개혁교회들은 하나같이 반드시 교회를 세우면 무엇을 세우느냐? 무엇을 세우지요? 기독교 학교를 반드시 세웁니다. 절대로 세속교육에 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개혁교회는 뭐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는 좀 힘들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우리가 그럴 여력이 없다면 적어도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세속교육에 내어놓고 그 아이가 신앙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개혁교회 성도들이 세속교육에 맡기지 않고 신앙인들을 교사로 둔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쳐도 그 아이의 거듭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세속교육에다가 맡겨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느슨합니까? 쉽게 말해서. 알아서 믿으리라.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가 주일학교 운동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저도 어릴 때 뭐 고등학교 때 뭐 특별히 대학 가서는 정말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모아서 큐티 그 다음에 9시에 분방공부 그 다음에 찬양대 찬양대 마치고 찬양대 연습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찬양대 연습 그 다음에 정예배 드리고 정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찬양대 연습 이러고 제가 집에 가면 10시였거든요. 이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양육받은 청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90%가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이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부터 읽으라 그러고 자기 전에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하고 부모가 모범이 되어져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공예배도 참석하도록 하고 헌금도 또박또박 줘서 아이의 손으로 직접 헌금하도록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확신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봉의 원리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물론 이 세상은 완벽하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실행되지 않아서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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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허무주의로 빠져듭니다. 이 말은 완벽한 보응 원리가 시행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응 원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행한 대로 갚겠다 그러잖아요.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지 너희가 뭐 어떻게 살아도 그냥 내가 알아서 더 많이 쳐줄게. 값을 내가 더 많이 쳐줄게. 너 10원, 20원 해서 100만원 그냥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산 아래에서 실행되는 원리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질과 방향을 잡아주는 원리가 봉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봉의 원리를 과거를 해석하는 틀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걸 과거를 해석하는 틀로 삼은 거죠. 네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봉의 원리는 과거를 해석하는 틀이 아니고 미래를 지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인생 몇 번 살지요? 딱 한 번 삽니다. 한 번 살기 때문에 차고 없는 시행착오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봉의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과 성실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원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와 순종으로 무엇을 얻어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루는 방편이요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 부지런히 자녀를 잘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가르침을 잘 받으십시오. 학교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점수 좋고 어디 콩쿨 대회 나가고 입상하고 그거는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모래 같아요. 네? 모래 같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어쨌다는 거래서 더잘 살고 더잘 먹고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말씀의 원리대로 잘 가르쳐서 언약이 주는 혜택에 이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충실히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일에 승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고 언약의 원리에 따라 이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학습 서약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원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런 지식 안에서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전장치가 되는지를 기억하고 책임 있는 언약 당사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